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인도함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조항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의무조항입니다. 이 중 사람에 대한 의무조항 중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불복하는 걸로 여기셨던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가정에서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그를 어떻게 처벌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만일 고집이 세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부모는 그를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장로들에게 이 아들의 악한 행실을 고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은 고집이 셉니다. 제멋대로 하려 하고 우리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고 언제나 술에 취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고발한 거죠. 아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자녀가 아나무인이에요. 부모를 보고도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을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에 대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21절 보세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아들이 받는 심판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어요. 부모 가운데 자식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말을 안 듣고 사고치고 속을 썩였으면 부모가 장로들에게 고발하여 돌에 맞아 죽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파괴를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으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거역 행위로 다루셨던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를 통하여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22절부터는 또 다른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죄수를 나무에 매달아 사형시키는 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사형수를 죽일 때뭐 약물이나 가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총을 쏴 죽이는 것도 있고 또 전기 의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사용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극악한 범죄자들을 죽일 때는 이 방법 대신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한 것은 죄수로 하여금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며 죽게 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나무에 매달려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죄수를 보며 그 죄의 경각심을 공동체 가운데 깨닫게 하려는 그 장치였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나무에 매달려 죽은 죄수의 시체는 해가 지기 전 나무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봅시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형수가 나무에 매달려 죽거든 그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고 당일 나무에서 내려 장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극악무도한 죄인인 우리들이 받아야 했던 저주와 죽음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이기에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부모에 대항하는 자녀들의 죄가 죽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간 우리들도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와 사망 아래 놓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달리사 죄의 저주와 사망을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와 고통과 사망을 대신 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